VOA 세계 뉴스입니다. 1년 넘게 전쟁을 끌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몇 달 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휴전안이 마침내 결실을 볼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위 중단과 함께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북 기습 침공으로 붙잡아갔던 240명가량의 인질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석방을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금주 내로 휴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양측과 중재국 대표들이 만나 휴전 관련 세부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협상에 관련된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화요일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전협상 관련 세부 이행사항과 관련해서는 첫 단계로 하마스가 억류 중인 98명가량의 인질 가운데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1,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들이 14일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젠 16 전투기, KJ-50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을 포함한 중국군 항공기 22대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와 중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의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된 방공식별 구역은 해당국이 항공기 식별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별개의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인근에서 중국군 항공기들과 함께 함정 4척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이 같은 군사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곳곳을 덮친 산불로 인한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24명의 무고한 영혼을 잃은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질과 나는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불 진압을 위해 추가적인 연방 소방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 행정부가 생존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돌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소방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 사망자가 이같이 집계된 가운데 현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속 12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산불 추가 확산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부 내륙 지역 사막으로부터 강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외곽 팰리세이드와 북부 외곽 이튼 등지에서 주요 산불이 시작됐으며 돌풍이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를 인지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SR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이 발사한 SRBM들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일본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맞이하기 위한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넉 달간의 공사를 끝낸 취임식장에서 예행 연습이 있었고요. 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 곳곳은 안전과 보안을 위해 차량과 보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은 입법부의 상징인 캐피톨, 연방의회 의사당입니다. 약 3km 밖에 자리한 이 워싱턴 기념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미국 의회의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취임식 연습에는 가슴에 큰 명찰을 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JD 부통령 당선인 부부, 그리고 주요 인사의 대역이 등장했습니다. 해병대 군악대의 팡파르와 연초에 맞춰서 연단위에서의 입장 순서와 동선을 맞춰봤는데요. 취임식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걸어내려와 자리에 앉고 다시 일어서서 선서를 한 뒤 취임 연설을 하고 임기를 마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배웅하고 의사당에 있는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서명을 하고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군대 사열과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동차 퍼레이드까지의 이동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도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의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각으로 밤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반도 시각 새벽 1시 30분부터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중계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현재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8시 7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날씨는 맑습니다. 먼저 북한 날씨는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해주와 용현 등 황해도 일부와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겠고 풍산에는 새벽 한때 눈 예보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개성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중강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원산 영하 7도에서 0도, 청진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해산 영하 21도에서 영하 11도로 예보됩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앞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1.0m에서 2m로 예상됩니다. 1월 15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겠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차기 도널드 트럼프 내각의 인준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취임식을 앞두고 차기 내각 인준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내각과 주요 정부직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하지만 지명된다고 해서 바로 그 직책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상당수의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죠. 자,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자질을 갖췄는지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에 해당 인사를 인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권한은 연방 상하원 가운데 오직 상원에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백악관 비서실장, 백악관 대변인 같은 백악관 보좌진은 인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각에 포함되는 15개 행정부처 장관과 차관, 그 외 각국 파견 대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고위직 지명자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사전 검증을 거쳤고요. 14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네,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에 나서게 되는 지명자 누굽니까?
네, 14일 오전 9시에 더그 콜린스 보훈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제일 먼저 열립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해군 군목을 지낸 콜린스 지명자는 조지아주 출신 전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오전 가장 논란 많은 지명자 중 한 명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폭스뉴스 주말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지명자는 과도한 음주 문제와 성추행 혐의를 받으며 세계 최강 미군을 이끌기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45분 뒤부터 이제 지명자 청문회가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첫날인 14일에는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만 열립니까?
아닙니다.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노스다코타 주지사 출신인 더검 지명자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위원회도 신설했는데요. 이 더검 내무장관 지명자가 이 위원회도 이끌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그렇고요.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이 15일에는 또 어떤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합니까?
네, 15일에는 주요 행정부 장관들의 청문회가 연달아 열립니다. 제일 먼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자, 사우스다코타 주 출신으로 이민 강경파로 꼽히는 놈 주지사는 국경 보호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주도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날 법사위원회에서는 펜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네, 법무장관 지명자는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맞습니다. 당초 트럼프 당선인은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이츠 전 의원에 대한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이 일었고요. 게이츠 전 의원이 작년 11월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자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오랜 측근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또 15일에는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도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15일에는 또 주요 안보 담당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린다고요?
네,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자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요. 이어 외교위원회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집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외교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와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상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16일 일정도 나왔습니까?
네, 16일에는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리 제이딘 환경보호청장 후보 청문회와 스콧 벨센트 재무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도 열립니다. 자, 만약 이 벨센트 지명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공화당 행정부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힌 첫 번째 장관이 됩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 청문회가 이어지죠?
예, 뭐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험난한 인준 절차가 예상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인데요. 백신 회의론자가 보건정책 수정으로 지명돼 논란이 큰 상황이고요. 케이스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의 인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인준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취임식 전에 인준이 확정된 그런 지명자 장관도 나올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달라진 인준 절차와 깊어진 당파적 갈등 때문입니다. 자, 지난 2013년 상원은 대법관을 제외한 인준 정족수를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수개월간 인준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당파적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자, 지난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출범 취임식 날에는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이렇게 두 명만 인준이 확정된 상태였고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단 한 명만 인준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의회에 1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는 전체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에 해당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예,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할 것이 분명해진 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범죄적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씨의 당선과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언급한 범죄적 노력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주 관리들이 실제 투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시 대통령이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부정 선거인단을 조직해 사기를 조장하려 했으며 법무부 관리들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자신들의 선서를 위반하고 대신 대통령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월 6일에 분노한 군중을 미 의사당으로 유도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시도도 적시했는데요. 보고서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공모자의 도움을 받았다며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은 유죄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 이 특검의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헌법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자,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정부 증거의 강도 또는 기소 본안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해당 기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차기 대통령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스미스 특검을 멍청한 검사라고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친 잭 스미스는 자신의 상사인 이 사기꾼 조 바이든의 정치적 반대자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깡패들이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삭제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완전히 무죄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인 13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엘린 캐넌 판사가 대선 결과를 뒤집기 혐의에 관한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에 13일 자정이 지나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고서의 절반 가량이 공개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차기 47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하고 보관한 혐의에 관한 조사한 후 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했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항소를 했죠. 하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또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스미스 특검은 두 사건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다룬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까?
네, 다른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법무부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한 보고서 공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네요.
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13일엔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네, 독일이 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이 지원 규모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도 많이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른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전화회담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크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ABC 방송에 출연해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회담을 시작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예, 러시아 여러 지방 정부가 14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부사르긴 사라토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두 곳의 공업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고요. 월요일에 안드레 클리치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드론 17대를 격추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은 14일 러시아군이 11개 지역을 공격하며 사용한 무인기 80대 중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발표가 있네요.
예, 한국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정원은 또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참전한 북한군을 생포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2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혔다고 밝히며 부상당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정보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기술 수출 규정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기업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동맹국에는 첨단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한도를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미국 상무장관이 이 새로운 규정에 관해서 이 설명을 내놨네요.
예,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전화 기자회견에서 AI와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통해 과학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등 다양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I가 더욱 강력해질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더 심화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새 규정은 최첨단 AI 기술을 보호하고 외국의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동맹국들과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새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약 20개 동맹국에 대해선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수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도 금수 조치가 적용된 국가도 아닌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선 미국이 수출하는 AI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이미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받는 국가들은 기존의 AI 반도체 구매 금지 대상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국가별로 최대 5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구입할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와 기술 보완 목표가 미국과 일치하면 국가 간 별도 합의에 따라 10만 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나라의 경우 검증된 사용자 지위를 신청해 2년 동안 최대 32만 개 GPU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자, 다만 1,700개까지는 주문 시 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규정을 내놓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기술 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는 걸 막기 위한 조처란 설명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설정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규정을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시행할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사는 미국령 US 테러토리스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략상 없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괌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구 거주 미국령 두 번째 시간으로 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Guam played this strategic importance in 1944, and it can be argued that Guam's strategic importance is the same in this year, 2017. The importance.
2017년 5월, 괌에 있는 태평양 전쟁 국립 역사공원에 켈리 캐럴 국립공원 순찰대장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괌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괌이 태평양 전쟁 기간 폭격기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후 파리 조약에 따라 1898년 괌이 스페인 영토에서 미국령이 됐습니다. 이후 1950년까지 미 해군 관리들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이해 연방의회가 만든 괌 조직법에 따라 괌 주민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됐고 지역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관할권이 해군에서 연방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지난 1970년에 치러졌습니다.
Construction crews are hard at work on the strategic U.S. territory of Guam. By 2028, Washington will spend $9 billion to relocate U.S. Marines from Japan.
괌은 유형상 연방 헌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비통합 영토이자 현지의 정부가 있는 조직 영토입니다. 괌 주민들은 신분이 미국 시민이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정치적 선택에 관해 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1997년 탈식민지화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부 기금을 받는 비영리 조직인 동서센터는 이 조직의 활동이 이후 유엔 같은 기관들의 관심을 끌어 괌의 자결권 확대에 대한 지지 선언과 2020년 7월 31일 괌의 대표 없는 국가 및 민족기구 UNPO 가입을 끌어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괌 전체 땅 가운데 29%를 점유하고 이곳에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괌 내 군시설은 태평양에서 전략상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또 이들 시설이 괌의 소득과 경제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CIA 책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구 거주 미국령 두 번째 시간으로 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흑인 민권에 관한 논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비폭력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에 따라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워싱턴 행진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워싱턴 행진에서 25만여 명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평등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은 킹 목사가 이끈 대표적인 대규모 시위였는데요. 25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흑인, 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흑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역사적인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 역사상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시위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킹 목사는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한 지 100년이 지났어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의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빈곤의 섬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킹 목사는 연설에서 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젠가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며 평등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은 20세기 최고 명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3년 여름, 킹 목사가 이끈 워싱턴 대행진은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민권법 제정의 동력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 초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동물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는 주인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흑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흑인들은 여전히 남부 대농장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노예제도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됐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흑인 평등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색 인종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색 인종은 돈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고 백인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도 훨씬 적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흑인들의 발전은 더디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광범위한 민권운동이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흑인들은 군대의 일원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흑인 참전 군인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민권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흑인들이 중심이 된 미국의 대표적인 권익 옹호단체인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가 민권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51년 미국 중부 캔사스주의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흑인 남성이 중심이 돼 토피카시 교육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는 변호인단을 보내 브라운을 도왔습니다. 캔사스주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고소한 브라운은 학교에서 인종분리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올리버 브라운의 딸 린다 브라운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흑인 학생인 린다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는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가까운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백인 학교에 피부색이 다른 흑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학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미국 공립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백인이거나 모두 흑인인 학교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공립학교가 평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 흑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았습니다. 공립학교의 흑백 분리와 교육 환경의 차이는 남부주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올리버 브라운이 거주하던 캔자스주의 법은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한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를 분리해서 따로 두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your writing going?
Oh, I hit a snag.
What kind of problem this time?
Well, I was almost done, but the computer crashed and I lost a bunch of my work.
Did you save it?
I thought I did, but apparently I missed a step. Now I have to redo a lot of it.
That's the worst.
John이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I hit a snag. Snag.
S-N-A-G. Snag은 숨어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표현이죠.
I hit a snag. I ran into an unexpected issue. I came across an unforeseen problem. Something unexpected came up. I bumped into an unexpected difficulty. I faced an unforeseen setback. I stumbled upon an unexpected challenge. I encountered an unforeseen hurdle. I ran into an unexpected complication.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I hit a snag.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i, John. How's your writing going?
I hit a snag.
What kind of problem this time?
I was almost done, but the computer crashed and I lost a bunch of my work.
Did you save it?
I thought I did, but apparently I missed a step and now I have to redo a lot of it.
That's the worst.
대화 해석해보죠.
How's your writing going?
글쓰기 잘 되어가고 있어요?
I hit a snag.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I was almost done, but the computer crashed and I lost a bunch of my work.
거의 다 끝냈는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많은 작업이 사라졌어요.
Did you save it?
저장했나요?
I thought I did, but apparently I missed a step.
그런 줄 생각했는데 한 단계를 놓친 것 같아요.
Now I have to redo a lot of it.
이제 많은 부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Oh, that's the worst.
최악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표현.
I hit a snag.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writing going?
I hit a snag.
What kind of problem this time?
Well, I was almost done, but the computer crashed, and I lost a bunch of my work.
Did you save it?
Well, I thought I did, but apparently I missed a step. Now I have to redo a lot of it.
That's the worst.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I hit a snag.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I ran into an unexpected issue. I came across an unforeseen problem. Something unexpected came up. I bumped into an unexpected difficulty. I faced an unforeseen setback. I stumbled upon an unexpected challenge. I encountered an unforeseen hurdle. I ran into an unexpected complication.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에게 올해는 좋은 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앞잡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파괴됐습니다. 또 가까운 우방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또 많은 방공망이 파괴됐습니다. 약해지긴 했지만 이란 정권은 여전히 이란 국민들 특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억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2월에 미국 이란 이중국적 언론인인 레자 발리자데가 적대정부와 협력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발리자데는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라디오 파르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방송국,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그곳을 떠나 다양한 파르시아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발리자대는 2024년 2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이란으로 돌아갔으며 9월 말에 체포됐습니다. 11월에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검찰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대신 판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발리자대는 10년간의 징역형 외에도 2년의 출국 금지와 기타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에빈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면회권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리자대의 형량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를 즉각 석방하고 이란 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Iranian government has repeatedly suppressed press freedom through threats, intimidation, detentions, forced confessions.
밀러 대변인은 이란 정부는 위협과 협박, 구금, 강제 자백, 그리고 이란 내 언론인에 대해 폭력을 휘둘러서 언론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언론 자유지수는 평가 대상 180개국 중 이란을 176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이란이 1년 중 가장 긴 밤을 기념하는 고대 축제인 샤브야 얄다를 계기로 성명을 내면서 샤브야 얄다 축제를 맞아 우리는 이란 국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압에 맞서 싸운 그들의 용기와 변함없는 자유 추구는 세계에 영감을 준다며 우리는 더 밝은 미래의 새벽이 올 것을 알고 그들의 투쟁에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 K-O-R-E-A-N, at voanews.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부지영이었습니다.